이 고백을 실제로 우리가 할수 있어야 되죠. 오늘 주일 난 예배 때 정윤도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목회를 하는 것이 진짜 동기가 뭐냐?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정말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실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냐? 우리가 돈을 버는 것, 우리가 복지를 하는 것, 우리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심지어 우리가 전도하는 것, 정말 내가 복음 때문에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사실은 내가 이거 가지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는 거죠. 제가 청년 때 이 질문을 강단에서 받았어요. 김성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전도사님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 딱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동기는 뭐냐? 야심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냐? 세계복음화, 대학복음화, 야심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정말 유명해지기 위해서, 인기 끌기 위해서, 리더 돼가지고 권력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냐?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일주일 동안. 그게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그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결론 내린 게 요 구절이었어요. 요 구절. 나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 이 말은 나는 비난받아도 괜찮고 칭찬받아도 괜찮다. 상관없어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인정받아도 괜찮고 비난받아도 괜찮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거든요. 로마에서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누명 쓰고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슬퍼한다. 걱정한다. 아니 복음 전하다 감옥 가게 돼가지고 어떡합니까? 걱정한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기뻐해라.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기뻐해라. 걱정하지 마라. 기뻐해라. 나는 기쁘다. 왜 기쁘냐? 내가 지금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 갇힌 덕분에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이걸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13절에 나의 매임이 나의 감옥에 갇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시위대는 누굽니까? 이제 바울을 이제 가둬놓고 있는 병사들이에요. 이 군대 팀이죠. 이 군인들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덕분에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전달됐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 더 담대히 전하게 됐다. 나는 그래서 기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얘기하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착한 뜻으로 전파하는 이 사람들은 내가 복음 변증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복음 때문에 저 바울 선생님이 감옥 들어가면서까지 생명 걸고 헌신하는구나. 나도 그렇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 저 라이벌 같이 돼가지고 바울 저 복음 뭐 많이 전한다고 뭐 막 시끄럽고 뭐 이렇게 돌아다녀가지고 짜증났는데 감옥 갇히니까 안 보여서 좋네 뭐 이러면서 바울 없으니까 조용해가지고 좋다.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내가 더 복음 잘 전할 수 있거든? 이런 악한 뜻으로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있죠. 사람 사는 데인데.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둘 다 괜찮다는 거예요. 거칠애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기만 하다면 나는 이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중심입니다. 나는 욕먹어도 괜찮다. 나는 칭찬받아도 괜찮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왜?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지 이 땅에서 뭐 인정받고 이 땅에서 영광받고 이 땅에서 욕먹는 거 두려워하고 이거 위해서 사는 수준 낮은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나는 만족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 뒤에 보면요. 바울은 내가 차라리 죽는 것,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 것, 나 지금 그걸 사모하는데 그러나 아직 살아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유익 끼치고 복음 전달해야 될 게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아직 안 불러가신다. 그렇다면 나는 끝까지 그거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제 청년 때 그 20대 초반에 지침이 된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나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지금 세계복음화 바로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네가 여기서 죽어주면 돼. 너는 죽을래? 라고 한다면 나는 죽겠다. 네,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대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그 주간 메시지 묵상한 결론이었어요. 뭐 한 가지 조건은, 속으로 갖고 있는 조건은 아프지만 않게 불러가 주십시오. 이것이 아프면 곤란해. 아픈 건 무서우니까요. 근데 그러면서 또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 그냥 죽는 거, 곱게 죽는 거, 막 영웅적으로 죽는 거 이런 거 말고 되게 비난받으면서, 되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되게 모욕 당하면서, 수치를 당하면서, 심지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가서는 아 진짜 사실은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이런 거 말고, 이런 것도 없어. 역사가 남는 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오명을 뒤집어 쓰고 누명을 쓰고 추한 이름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상관없냐? 나는 상관없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만약에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진짜 추잡한 새끼였어 라는 욕을 먹는다 해도, 두고두고 그 욕 먹는다 해도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복음만 나타나면 돼요. 그 이후로 제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사람의 평판 신경 쓰지 않게 됐어요. 관심 없습니다. 저는 누가 나를 칭찬한다? 그것 때문에 기분 안 좋습니다. 누가 나를 미워한다? 짜증은 나는데 흔들리진 않습니다. 페북에서 누가 욕질을 나한테 한다? 뭐 이러면은 멘탈에 금은 가는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 댓글을 지우든지 그러면 되니까. 저는 무서워하잖아요. 사람 앞에 잘 보이게 해서 하는 것 저는 이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설교도 여러분한테 잘 보이지 않기 위해서 막 길게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최근 청년 설교는 참 짧은 편인데 비교적. 여러분 막 처음에 제가 왔을 때 막 긴장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덜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여러분 솔직히. 네. 근데 이 말 하면서 이제 15분이 가가지고. 15분은 안 갔다. 10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전도자의 고백.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이것 한 가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이죠.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중한가. 에베소서 지난달에 얘기했죠.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학원 보고만 하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얘기할 때 얘기했던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하냐. 그리스도의 비밀이 얼마나 풍성하냐.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풍성한 것이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느냐. 오늘 얘기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나는 발견했느냐. 그리스도의 가치가 얼마나 나에게 가치 있게 발견됐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뭐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셔야 되겠죠. 그 속에서 여러분이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무엘이 사울한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저는 초등학생 시절에, 정확하게 말하면 국민학생 시절에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딩 당시, 종교생활하던 국딩 당시에 분방 공부를 했을 때, 초등학교 그 초등부 성경 공부할 때 굉장히 강조된 구절이 이거였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 예배 실컷 드려봐야 순종 안 하면 소용없다. 말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 뜻을 잘 따라가야 된다. 이러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기준이 뭐예요? 행위거든요. 행위. 내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기준이 되는 것을 종교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사무엘이 사울을 보고 순종을 안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무슨 명령을 했는데요, 사울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무슨 명령을 했는데요? 아말렉 진멸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진멸하라고 했죠? 언약이니까.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 나 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언약의 여정을 방해했던 그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전도자의 길을 막고 전도운동 못하도록 하고 세계복음화 문을 막는 흑암 세력이란 말이에요. 이건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일절 타협하지 마라. 이건 놔두면 나중에 이 우상이 너희한테 흘러들어온다. 놔두지 마라. 이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이,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이스라엘이 이 세계복음화 흐름 놓치도록 만들고 우상을 갖다 심고 우상 문화를 달콤하게 해가지고 갖다 주는 것이 아말렉인데, 이것 허용하고 있으면 세계복음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 허용하고 있으면 오직 그리스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틈 주지 말고 영적 싸움 해라. 이게 명령이었습니다. 요거 놓친 거예요. 요걸 안 했어요. 왜요? 이걸 그냥 육신적인 수준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이유를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괜찮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잖아요. 이 좋은 거 그냥 죽여서 없앤다? 묻는다? 너무 아깝거든요. 다음에 쓰자. 그래서 어떤 동기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에는 막 자기가 챙기려고 그랬다 이랬는데 혹시 챙기지 않으려고 정말 제사 지내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의미가 없어요. 그 진멸하라는 이유를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복음과 전도와 관련된 영적 싸움이라는 부분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제사에 대한 관점이 뭐였습니까? 종교의식입니다. 좋은 제물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제물 잘 바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겠지, 만족하겠지, 기름진 거 바치면 좋아하겠지,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그래서 하늘도 감동해가지고 우리가 복받겠지. 종교예요. 그 제사예요. 복음의 비밀이 들어가 있는 피제사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붙잡고 하는 피제사가 아니라, 아, 전쟁 나가기 전에 제사는 지내야지. 차 사기 전에 고사는 지내야지. 차 샀으니까 운전하기 전에 고사 지내야지. 하는 정도의 관념을 가지고 사울이 붙은 겁니다. 뭡니까? 사울 속에 가지고 있었던 제사의 관념, 종교였을 뿐입니다. 종교인이에요. 그게 이 사건 속에 본질로 드러난 겁니다. 사울이 정말 완전 복음에 자기를 100% 맡긴 사람이었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문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본문 읽으면서 발견하게 된 부분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5장 우리가 봤잖아요. 15장에 보니까 그 사울이 변명하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사울에게는 당신의 하나님인 거예요. 제사장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종교인 당신의 하나님, 나는 정치인, 너는 종교인, 서로 협력할 거 협력하고 분리할 거 분리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거지. 왜 간섭하느냐? 이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응답받을 수 없죠.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제사가 복음 누리는 피제사가 됩니까? 그 제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사무엘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종교 제사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 종교 제사가 뭐가 지금 필요하냐? 지금 언약 붙잡는, 진짜 복음의 비밀 붙잡는 순종이 네 속에 없는데, 함께의 비밀이 네 속에 없는데, 자녀의 신분 권세 누려지는 그 답이 나한테 없는데, 네가 그 제사 드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죠?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다윗이 뭐가 달랐습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요. 여호와가 나의 바위요. 여호와가 나의 요새요. 여호와가 나의 방패요. 여호와가 나의 검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항상.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함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 바라보는 그 기도가 나와요. 그게 시편이에요. 시편 곳곳에 메시아 예언이 나옵니다. 그 메시아 예언 쭉 보면요. 다윗이 썼습니다. 상당수 거의 대부분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예언한 그 부분을 다윗이 썼습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 받았는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실 것,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것,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 다윗이 예언했습니다. 그 정도로 복음이 누려진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이 복음 누림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누려지는 실제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교제가 형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보호자, 나의 피난처. 내가 의지할 나의 바위. 이 정도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이 하늘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고 서로 간섭하지 말고 어쩌다 내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려주면 끝이고 라고 하는 종교인 되시면 여러분은 곤란합니다. 사울처럼 돼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소원과 완전 맞아지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관심은 거기 있었어요. 사울의 관심은 자기 정권 유지에 있었어요. 사울이 얘기하는 게 다윗이 좀 어머 내가 천천이고 다윗이 만만이라고? 그러면은 그 뒤에 의미심장한 말을 하잖아요. 그가 더 이상 얻어야 될 것이 나라 말고 뭐가 있느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극에서 많이 보는 내용입니다. 이게 2인자가 떠요. 그러면 이 2인자를 눌러야 돼요. 2인자가 나의 자리를 위협할 것 같단 말이에요. 다 쓸어야 돼요. 다 없애야 돼요. 여러분 조선시대 사극 알잖아요. 조선시대 상황 알잖아요. 태종이 임금이 왕권 강화하려고 어떤 짓을 했습니까? 자기 형들 죽였잖아요. 자기 동생 죽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형 죽였나? 형은 안 죽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 그 세종으로 임금 세우면서 부인 그 세종 며느리의 아버지 사돈이냐 그러면 내가 이런 총수에 약해가지고 그럼 그 며느리의 아버지를 역적이라고 해가지고 죽였다니까 사형시켰어.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자기 부인 아버지가 이렇게 죽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용서해달라는데 내가 피 묻혀야 네가 편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권 유지하는 사람들이 얘기거든. 복음 없으면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해야만 살아요. 그게 사울이었어요. 불신자라면 사울에 하는 일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현장 가서 음모 꾸며가지고 다른 사람 앞장서고 다른 사람 위에 서고 이렇게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거 가지고 정상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누려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건 놓치지 않기 위해서 생명 걸었던 이것이 뭘로 연결돼요? 영적 서밋으로 연결돼요. 왜? 평상시에 하나님과 소통되니까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제가 되니까 하나님을 늘 묵상하니까 영적 서밋 이렇게 하니까 이 다윗에게 이날 이후에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16장 13절 나오잖아요. 이 영적 서밋 비밀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이 증거를 주는 겁니다. 돌 던지는 기능 서밋이요. 양치는 기능 서밋이요. 근데 이것이 어느 날 세계 살리고 나라 살리는 문화 서밋으로 연결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복음 붙잡고 묵상하고 있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서 복음 안에서 기능성이 준비하는 것,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죠?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죠? 나는 완전 묻혀있는 것 같죠? 나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가 20대 때 가지고 있었던 고민 중에 하나였어요. 나는 인맥이 없는 사람, 나는 배경이 없는 사람, 나는 누가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다. 완전 묻혀가지고 있으면서 준비를 나름대로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질문하더라고. 우리 학교 동기 나하고 같이 그 전도 캠프 했던 학교에서 캠프 했던 학준이라는 친구가 예원교회 친구인데 질문하더라고. 형이 이렇게 준비했는데 난 사람들이 몰라주면 어떡하죠? 살짝 걱정되더라고. 진짜 몰라주면 어떡하지?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냐? 내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것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그 현장에 나를 보내지 않겠냐. 나는 사람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충분하더라고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다윗이 아무도 안 알아주는 곳에서 돌 던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윗을 왕으로 준비 완전 시켜놓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20대, 그게 여러분의 30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40대, 50대, 그리고 그 이후 시간에 한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그 응답을 위해서 사용하실 겁니다. 이걸 믿으면 돼요. 흔들리지 말고 믿으세요. 지금의 여러분 모습 보고 속지 말고 믿으세요. 다윗입니다. 그게 요셉이에요. 그게 일곱 렘넌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깊이 누리셔야 되는 부분이 내가 요거예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행복하게 누려지고 있느냐.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가 교재에 쓰여 있는 관계, 성경에 있는 관계, 박제된 그리스도가 아니라 실제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눈여겨보시며 나를 좋아하시며 나를 위해서 슬퍼하시며 나를 위해 기뻐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이시다라고 보여지도록 그리스도가 얼마나 내게 행복한 이름인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이름인지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게 발견되기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 그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바울이 그 가치 발견한 내용이 써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자기가 발견한 그리스도 가치를 얘기하는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총기케 되기를 원한다. 빌립보서 1장 20절이잖아요. 나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의 진짜 유익이 뭔데요? 오직 그리스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리스도의 가치가 존귀하게 발견된 겁니다.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가 나에게 최고의 지식이다. 빌립보서 3장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보인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최고 지식이다. 바울에게요. 그죠? 여러분에게 최고 지식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바울에게 최고 목표다.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최고의 상급이다. 그리스도는 나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하는 걸 본받아 그래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것을 위해서만 달려간다. 나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거 있기 때문에 그거 위해서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최고 목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다. 최고 상급.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최고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는 나를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자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최고 권세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렘넌트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목표요, 최고의 상급이요, 최고의 배경이요, 최고의 권세다. 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한 주간 고백되시고 평생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는 최고 가치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이렇게 귀합니까? 왜 그리스도가 이렇게 가장 귀합니까? 왜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까? 바울에게 왜 그리스도가 이만큼 가치 있고 소중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 될 그 십자가에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박히시고 나를 거기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어떻게 건져냈습니까?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다 이루셨습니까?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어떻게 건져내셨습니까? 지옥 배경에서 건져내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 참길로서 참선지자로서 어떻게 우리를 무엇에서 건져내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냈다고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일한 게 십자가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그걸 보고 영접이라고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어떻게 영접 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기도로 영접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로 예수님 영접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림으로 모든 죄에서 모든 사단에서 모든 지옥 배경에서 완전 해방된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거 발견한 거예요. 바울에게 이 그리스도가 와진 거예요. 바울이 원래 핍박자였잖아요. 원래 복음 막는 사람이었잖아요. 원래 예수 싫어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안티 1순위였잖아요. 기독교 박멸하겠다 이랬던 사람이었다니까. 어느 날 그 죄인이었던 바울에게, 바울의 관점에서 얘기합시다. 그런 죄인이었던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바울 평생의 감격이에요.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 시간마다 살아나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정식기도 할 때마다. 기도수 볼 때마다. 뭐 때문에 우리가 합니까? 복음 체험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복음 체험이 깊이 되는데 그때 그 영적인 감격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불신앙과 함께 와 있는 육신의 암세포 꺾어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질병 오도록 만드는 모든 통로 그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 감격이 그만큼 크거든요. 그 감동이 그만큼 커요. 여러분 계속 아픈 분들이 있으면 진짜 복음 누리세요. 계속 아프고 계속 힘들고 계속 자꾸 쓰러지고 하는 친구들 진짜 복음 누린 깊이 들어가요. 저는 정말 복음 누리는데도 아픈데 어떡합니까 하는 분들은 한 시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울이 그랬거든.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를 뒀어. 너무 교만할까 봐.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혹시 조금 너무 교만할 것 같다 하면은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 너무 막 잘나가지고 너무 훌륭해가지고 너무 얼굴도 잘생겼지.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왁구가 강다니엘급이지. 그런데 막 말하는데 또 목소리도 너무 멋있지. 근데 막 이래가지고 이번 주에 유튜브 광고 보니까 그 T.O.P 광고 봤거든. 이래가지고 내가 전에는 그분이 그렇게 잘생긴 줄 몰랐는데 나이 들면서 보니까 내가 철이 들어서 그런지 야 저분 대단한 분이구나 원빈 한 시대 사람이다 이런 생각 막 들더라. 이래가지고 막 그 사인해주면서 이래가지고 막 사인 딱 해주고 아 감사합니다 하고 막 악수하려고 하는데 딱 한단 말이야 못 보고 이래가지고. 아, 제가 지금 원빈 씨를 감히 흉내 낸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설명하는 것도 되게 싫어한다? 우리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자, 너무 겹쳐보지 마. 비참해지니까. 근데 있죠. 내가 뭔 얘기하다 이 얘기를 한 거지? 아, 그래. 그런 원빈 씨가 복음까지 받았어. 전도 운동 한단 말이야. 아니, 실제가 아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분 나이 많아. 결혼도 했어. 나보다 더 나이 많다니까. 자 아무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그분이 그 형님이 이래가지고 막 복음까지 깨달아가지고 세계복음 막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드린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고 막 이래가지고 렘넌트 대회 때 나와가지고 간증한다. 이러면 여러분들 너무 충격되고 은혜 되겠지. 그러면은 당장 그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저 전도자 계신 곳에 나도 가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담당 목사님은 이제 일단 안 보이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 정도 되는 분이다 싶으면은 아플 수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 왜냐하면 착각할 수 있거든. 내가 진짜 하나님 은혜 참 내가 좀 많이 받았네? 뭐 이러면서 막 잘난 척할 수 있어. 자기도 모르게 잘난 척할 수 있었거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잘난 척 딱 올 때마다 따끔따끔 하나님이 찌르는 거야. 너 이 새끼? 뭐 이래가지고 딱 찌른다니까. 네, 그런 사람은 좀 아플 수 있어요. 복음 누리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면 복음 누리세요. 질병 치유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그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그만큼 귀해요. 복음이 그만큼 가치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체험이 있으니까. 사도행전 9장 1절 15절. 어찌하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려내셨는가.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19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같은 자를 참으셔가지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 아니냐.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살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서 16절이네. 정확하게 12절에서 17절. 15절에서 19절이 아니고. 요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나니까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정도로 보여지느냐. 육체 어떤 자랑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문제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그 체험까지 했습니다. 이런 위대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는 체험이 나온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복음이 나의 것으로 체험되는 거예요. 복음이 발견되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니까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무 문제 없다 결론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이 고백하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봅니다. 전도자들은 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잘났다 못났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취준생이다 공시생이다 상관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뭐라고 보십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너를 내가 만들어가고 있다. 너는 서밋으로 가게 될 것이다. 너는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걸 보는 거예요. 있죠? 시간 개념이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하나님한테는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 뭐예요? 전부 현재예요. 영원한 현재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하거든. 하나님이 마음 먹으셨다 이러면 과거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마음 먹으시면 지금 미래가 뒤집어져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너는 해와 달과 열한별이 너 때문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진짜는 뭡니까? 그 미래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니까요. 말이 어렵습니까? 낙심하지 말라고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할 세계복음화가 있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이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삽질을 하고 내가 아무리 병신 같은 짓을 하고 내가 아무리 뒤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좁혀가면서라도 바른 길로 끌어가지고 반드시 응답받는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성공자 살리는 진짜 성공의 자리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는 이유가 이것이라면 이 가치를 아는 자의 삶이 어떻게 되겠느냐. 삶의 색깔이 달라져요. 달라지겠죠. 그리스도가 나에게 전부다. 이 정도 발견됐어요. 나는 그러면 사람 바라보면서 사람 인기 끌기 위해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색깔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한 전도자의 삶.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이 분별됩니다. 그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 말은 착한 생각을 해라는 게 아닙니다. 옳은 생각을 해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뭘 말합니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극히 완벽한 계획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지난번에 지교회 하면서 쭉 얘기했는데요. 이 요셉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했다는 것은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는데 그것을 이해했다. 나 복수하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닙니다.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어. 나는 형들을 용서했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치유예요. 여기서 치유가 나와요. 나 용서했어. 그 사람 잊어버렸어. 그 사람 뭐 나한테 그렇게 해코지했지만 나는 이제 막 놔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 집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학교에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람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건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완벽한 나를 만드신 계획이었구나. 나는 이 과정 덕분에 전도자로 여기 있구나. 이해되십니까? 지극히 선한 거 분별해요. 이거 분별되니까 그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나와요. 오히려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나는 심지어 고난도 당할 수 있다. 이 사람이 이깁니다. 세계에서 제일 박해받는 종교가 기독교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페이스북에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친구가 꽤 많거든요,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페이스북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현장이 그러다 보니까. 있었던 일 더 많은데 다 얘기는 못해요. 이 친구가 그냥 저하고 뭐 잘,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아무튼 뭐 글 보고 막 친구 신청해가지고 친구가 됐는데, 어느 날 자기 막 페이스북에 타임라인에 썼는데,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쓴 거야. 불신자였거든. 아무 그냥 그런 게 없었어. 이 친구 너무 신기하지. 혼자서 그 결론을 내린 거야. 결단을 한 거야. 자기가 책을 읽어보니까 진짜 제대로 자유시장 경제 이런 거 진짜 제대로 하려면 진짜 그래서 막 뭔가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기독교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막스 베버 이런 책을 읽어보니까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 막 이런 책들을 막 읽고 나니까 진짜 성공하려면 기독교로 진짜 나라가 바르게 서려고 하면 기독교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막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답을 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이때부터, 이게 3월 말인데 그때부터 계속 교회 나가는데, 나오라고 한 적도 없는데 교회를 나가. 새벽 기도 나가. 수요일에 나가고 금요 쉬면 나가고. 그걸 매일 타임라인에 올려. 오늘 새벽 기도를 드리고 왔다. 그러면서 매일 가, 매일.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3월 25일인가 예수 믿었는데, 그때부터 성경 읽어가지고, 지금 사복음서 끝났어. 두 달도 안 됐잖아. 이제 두 달 됐네. 이제 사복음서 다 끝났다니까? 심지어 어디까지 안 쓰더라. 성경을 필사한대. 내가 평생에 성경 필사해가지고 자녀에게 남겨줘야 되겠다. 이러는데? 심지어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없어.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예수님 믿는 분들에게 질문이 있어요. 제사를 어떻게 하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제사 지낼 때. 대단하지. 어떻게 또 하나님 이렇게도 하시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뭐 이제 신기하니까 그래 사람들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그 친구한테 페이스북 친구가 1500명인가 되는데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라는 글에 평상시 글에 뭐 좋아요 한 뭐 20개 30개 붙는데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글에 1000개가 넘게 좋아요가 붙었더라. 확실히 뭔가 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나라 살려야 되겠다 하면은 예수 외에는 길 없다. 이렇게 다 통하나 봐. 참 그런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깨달은 거지. 아, 나 오늘 처음 알았다면서. 기독교가 세계에서 가장 탄압받는 종교란 걸 처음 알았대. 그래가지고 잘 봤다고. 제가 글 별로 안 쓰는데 답글 써줬어요. 정확하다. 왜 그러냐? 성경이 돼 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미움받으리라 그랬다. 예수님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랬다. 성경이 다 되어 있다. 그리고 그 핍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알려주셨다. 어떻게 하라냐.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이 정도까지 얘기했다. 그러면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라. 예수님 뭐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에 예수님 말고 요한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이로 말미암아 사랑을 알고 또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세상 이기는 답인 거예요. 이게 그 핍박 고난 이기는 답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고백했잖아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세계 어느 종교가 이렇게 했습니까? 세계 어느 가르침이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근데 이 기독교가 세계를 정복했다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그렇게 순교하고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승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위에서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복음 깨달았다면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뭐합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5절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네 번째.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마라. 이게 그리스도 아는 사람의 삶입니다. 다섯 번째, 삶의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삶의 색깔이 바뀌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절 아닙니까? 일체의 비결이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면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 렘넌트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렘넌트, 복음 가진 렘넌트가 정말 전도 때문에 가는 길 막을 자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요.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막 쪼달리면, 내가 막 후달리면 이거 분별 안 돼요. 고난 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기뻐합니까? 어떻게 염려를 버립니까? 어떻게 감사로 바꿉니까? 안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됐다면 요게 생길 거예요. 이 결론, 이 여유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결론으로. 가치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맺게 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2장, 빌립보서 2장을 보니까 2장 21절, 22절에 디모데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지금 안부를 바울이 전하거든요. 사람들은 전부 자기의 일을 돌아보는데, 자기의 일을 구하는데, 그리스도의 일을 돌아보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일을 돌아보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전부 자기 일 돌아보거든, 자기 일 잘 되기를 바라거든. 우리는 그런 색깔 가진 추잡한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구질구질한 사람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2장 25절에서 30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성경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에바브로디도.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했냐면요. 바울을, 이제 바울의 제자로서 사도행전 19장쯤에 아마 복음운동 시작했을 겁니다. 복음운동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부교역자로서 현장사 계속 한 거지. 바울이 가지 않았던 골로새 지역을 개척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바울이 직접 갈 수 없는 모든 곳에 가서 사역했었던 중요한 부교역자들인데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은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께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사람인데 그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얼마나 근심했는지 모른다. 병들었어. 왜 병들었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너를 그를 너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을 부족한 것을 채우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을 만큼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리스크를 걸어버렸다. 그 정도의 가치가 발견된 겁니다. 그 정도로 생명을 걸고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른다 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을 만큼 부족함을 채워주는 전도자. 이 생명 건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오늘 읽었잖아요. 뭡니까? 12절, 13절.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감옥을 지키고 있는 시위대 군사들에게 복음이 전달됐다니까? 이런 전도가 되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어려움, 한계 초월해가지고 전도의 문을 여시는 것이다. 이 맛을 우리가 보자고요.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자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가 내 일이 아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을 걸 만큼 가치를 발견했다. 그 사람에게 붙여줘요. 어느 정도까지 붙여주냐? 빌립보 4장 22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여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지금 빌립보 교회 편지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인이라. 뭐예요? 가이사, 로마 황제. 로마 황제 가문에 소속된 황족들이 복음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운동 하게 됐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갈급한 성공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연예인들이 얼마나 실패하고 있습니까? 운동선수들, 그 잘나가는 돈 엄청 버는 그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허무함과 공허함과 갈급함 속에 있습니까? 다 실패 속에 있다니까. 다 불안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 재벌,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까?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인이라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되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행복이 나에게 세상 그 무엇에서 오는 행복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만족스럽게 나에게 와 있을 때 여러분은 그 응답의 자리에 그 응답의 날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누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이사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해와 달과 열한별이 절하게 되는 그날까지 기름 부음 받고 약속받은 그대로 세계 살리는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전달하게 되는 그날까지 낙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 그리스도의 가치 발견한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행복,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그 행복이 이번 주간과 우리 렘너트들의 평생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